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아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리민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키아와 본도와 아시아 브루게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아멘.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사 전체를 통해서 또 지금 현재 교회 모든 움직임을 통해서 가장 말씀이 많은 소지가 사실은 여러분 이 성령에 관한 지식이 잘못되어 있어서 교회가 잘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성령을 마치 그저 신비한 무슨 움직임,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이 신비한 것으로만 봐가지고 이 신비주의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애시당초 성령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모르고 사실은 성령이 나타나는 한 가지 그 표현 방법을 보지고 거기에 치중한 나머지 이단에 흐르는 이 많은 무리들이 사실은 이 성령을 오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제 갈 길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두려운 나머지 많은 교회들이 성령을 기피합니다. 심하게는 성령을 거스립니다. 성령의 역사를 막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능력이 없고 정말 교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은 없는 말라 빠진 썩어 빠진 뼈다귀 같은 교회로 전락해 있습니다. 대다수의 교회가 사실은 이 후자의 범주에 속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령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시며 또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하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과연 믿는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을 환영하고 어떻게 성령님에 대해서 순종해서 능력 있는 신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성령님은 먼저 창조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신 루악 아도나이 바람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생기로 번역되기도 하는 이 하나님의 신은 바로 신약의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 성령님이 사실은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세 분이 함께 계셔서 창조하실 적에 세 분의 교제로 함께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신은 처음에 제가 시편 104편 30절 읽어보는 대로 주의 영을 보내 저희를 창조하사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창조하신 원동력 그 에이전트가 바로 성령님이에요. 창조의 원동력 그뿐이 아닙니다. 인간이 창세기 3장에 보시면은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타락했을 적에 이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지 그 구원의 도리를 인간에게 주신 것이 또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과 모든 구약의 이 선지자들 또 아브라함 이 모든 분들을 감흥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를 타락해서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예수가 오시리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사실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구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 이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 오셔서 어떠한 사역을 하실 것인지 에스겔서에 보시면 37장 5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즉 알리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그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 바로 루악 성령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같이 다 죽어 빠진 이스라엘 나라 곧 죽은 우리 신약시대 영혼들을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 하나님의 영이 이미 그 속에서 떠나있는 상태, 죽은 상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이러한 비참한 존재 우리 인간의 비참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죽은 내 영도 살리신 부활하실 그 약속까지 사실은 이미 구약에서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성천하실 때까지 이 성령님은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모든 삶을 사실은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예수님의 그 삶의 능력이 됐던 겁니다. 생명의 원동력.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삶에 정말 큰, 이 제일 큰 이정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놀라운 성육신의 사건이 사실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성령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 능력의 원동력이 되시는 그분이에요. 놀라운 분입니다. 성령님. 세례 요한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너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예수님은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인도하실 분이라고 이성구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이 이제 공사역을 시작하기 제일 처음 바로 이니시에이션 예수님의 공사역이 이제 시작되리라는 어나운스먼트가 만천하에 공포하는 예수님의 성자됨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적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물 속에서 올라오실 적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저희 머리에 임하고 또 하늘 위에서 하늘 보좌에서 소리가 나서 가는데 저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자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계세요. 성자 성령 성부 이 세 분이 이 세례시에 함께 역사하십니다. 이 세 분 하나님의 교제하심과 함께 역사하심이 이때도 나타나고 있어요. 이 성령이 임한 직후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바로 천사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40일간의 금식이 나타납니다. 그 후부터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실 때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부활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모든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사실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하셔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온통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이 예수님이 말이에요.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생수의 강. 나를 살리고 죽은 내 영을 살리고 또 주위에 있는 죽은 세상 사람들을 이 성령의 강이 넘쳐 흘러서 내 이 성령이 다른 이들에게도 전파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말씀드린 대로 성령은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죽은 우리의 영을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이 창조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합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전도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죽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이렇게 흘러 넘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 성령을 위한 사랑, 성령을 위한 기쁨은 넘쳐 흘러야 돼요. 내 혼자 그냥 믿기에 좋고 남은 어떻게 돼도 좋은 그런 사람은 온전한 성령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이기적인 자신의 삶밖에 없어요. 그건 마귀의 속성이에요. 스스로 혼자서만 행복하고자 원하는 자, 성령의 뜻을 쫓아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 행복을 나눌 줄 아는 자, 이것이 바로 성령의 뜻 따라 행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오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는 법이 있습니다. 구약을 통해서는 줄곧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주로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비록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 아버지의 주체성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여러분 사복음서를 통한 예수님의 역사, 성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줄곧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도 사실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셔서 성천하는 순간에 영광받으신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주님의 안에만 거하시던 그 성령을 모든 믿는 자의 심령에 온전히 골고루 임할 수 있게 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하느님만 갖고 계시던 성령이 우리 믿는 자의 모든 심령 안에 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하느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나를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함께 거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게 만드셨어요. 가장 고귀한 존재. 성령을 보내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 부활의 보증을 만드셨어요. 주님, 죽으시기 전날 밤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날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 또 명령하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치니시키심으로 진정한 성령받은 자들의 제자도가 무엇인지,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진정한 섬김의 삶이 진짜 리더십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받은 자는 섬김에도 섬길 줄 아는 사랑, 이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리더예요. 두 번째, 14장에서는 내가 가면은 하늘나라에 너희 그할 처소를 마련해드리라. 얼마나 목수이든 예수님 이 땅에서 목수로 하시면서 집도 지으시고 많은 공사 다 해보셨어요. 하늘나라에 가셔서 우리 집 지으시려고 이 땅에서도 연습하신 것 같아요. 물론 모든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이 땅에서 말이에요, 대표로 이 나무 밀면서 집을 손수 지으시던 그분이 하늘나라에 지금 우리 집을 짓고 계세요. 지금 짓고 계십니다. 아마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집들 중에서 이미 완성된 집도 있을 거예요. 하늘나라에 정말 영혼이 썩지 않는 그 나라에 영혼이 썩지 않는 아름다운 내 집을 생각해 보시오. 아름답습니다. 이 땅에서 이거 아무리 여러분 집 지어봤자 물질 모아봤자 이거 몸가지가 길어야 80년 물론 요새 좀 오래 사는 사람은 100살까지 살아요. 그러나 이거 영혼에 비하면 정말 눈 깜빡을 새에 흘러갑니다. 찰나요. 찰나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지 말고 하늘나라 취해서 이걸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진정한 성령 받은 자의 삶이요. 또 예수님이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모든 능력과 기사를 믿는 모든 자가 행할 수 있을 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한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말씀을 전하셔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역사를 하셨어요. 그게 제일 큰 역사예요. 그리고 모든 병을 낫게 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부활의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도 부활할 뿐 아니라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귀신을 쫓을 적에 어떠한 사단의 세력도 벌벌벌 떨면서 도망가요. 실제 저는 체험해 봤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지.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요. 목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요.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이 역사하는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역사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갖고 있어요. 그럴 적에 모든 귀신들이 사정없이 도망가 그렇게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내 능력을 의지하고 귀신에게 아무리 과음을 질러도 코웃음만 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니와 바울도 알고니와 너는 누구냐? 예, 신약에서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계명을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킬 것 그리고 성령의 약속을 14장에서 하세요.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이것을 여러분 다 합해서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섬김의 삶을 사는 제자들을 우리가 가질 적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적에 모든 기도를 응답받는 기도에 응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 또 똑같은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시면서 성령의 약속을 주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니 이런 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와 내가 나를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와 성자님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겠다고. 사실은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온전한 사랑이 임하지만 또 그 전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서로 사랑. 16절에서도 16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할 적에 기도를 응답하시겠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적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또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바로 이 성령,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창조 때부터 창조의 원동력이던 이 성령님, 우리에게 죽은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에스겔서의 그 성령께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 120문도에게 놀랍게 임하는 역사가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며 성령의 큰 분수령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큰 분수령 창조, 타락,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성육신,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기 전에는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내 것이 되질 않아.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야 됐어요. 이 성령께서 이제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모든 세상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성경의 큰 분수령 중에 참 큰 분수령 하나입니다. 그 후에는 재림입니다. 예. 이 타이밍도 말이에요.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성령. 유월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바로 부활주일. 부활하시고 40일만 그동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또 성령을 주실 것을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에 말씀해서 이미 약속도 하시고 그러고서 성천하십니다. 성천하시고 열흘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을 받들어서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열심히 성령이 오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기도할 적에 한 마음으로 기도할 적에 열흘 만에 부활 후 50일 만이 오순절에 이 성령님이 드디어 강림하십니다. 이날은 말이에요. 유대인의 3대 순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유대인의 절기가 여러가 있지만 이 세 가지 절기에는 모든 온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주님께 희생을 올리고 감사의 제물을 바치는 그런 때입니다. 온천하의 유대인들 아마도 이 당시는 나중에 그 각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다른 이들의 추측에 약 30개국 30개국에서 정말 모든 나라의 족속들 모든 나라의 유대인들이 다 모였다고 얘기해요. 이 예루살렘은 온 천하에 이제 요 뭐라 그래요? 모형도입니다. 이 온 천하를 이렇게 이렇게 줄인 거예요. 네. 축소한 거예요. 축소판 온 천하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 집에 다 돌아가면은 이제 온 천하에 흩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바로 이때 가장 국제적인 타이밍 지금 얘기하면은 뉴욕 같아요. 그때 성령님이 오셔서 이들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복음이 온천에 전파되게 하는 교두보를 만들었습니다. 예, 성교에 가장 적합한 타이밍. 두 번째는 이날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은 날이에요. 구언약을 받은 날이에요. 율법, 돌에 새겨진 법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저들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법을 주셨던 바로 그날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게 하시는 성령이 오시는 새로운 언약 성령의 언약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날이요 생명의 언약을 주신 날 예, 또 의미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날은 유대인들의 그 추수절기 중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밀 수확을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이요 밀을 수확해서 그 첫 열매를 이삭을 따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그걸 흔들면서 하나님께 바치는 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농사지은 가장 소중한 첫 열매를 바치는 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하는 농사를 짓는지를 보여주고 계셔요. 구약을 통해서 계속 그 구원의 씨앗을 뿌려놓으셨어요. 그 씨앗을 통해서 예수라는 온전한 이 플란트가 예, 포도나무가 이제 자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생명의 과실을 맺게 되어있어요. 바로 성령이 맺힙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과일을 맺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생명의 과일에 씨가 다 있습니다. 이 씨앗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온천하에 퍼뜨리게 하시네요. 천년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듯이 이때 120문도는 성령 임하셔서 교회 하나님이 구원을 하기 위해서 지은 이 교회란 생명의 나무 그 나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날 120문도뿐 아니라 이 첫 열매 중에 하나였던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한 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셨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약 때부터 선지자들을 위해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였다. 이렇게 복음을 전함으로 3천명이나 되는 온천하에서는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게 돼서 우리가 어찌할꼬 할 적에 그 회개할지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죄 사함을 주시리니 성령을 하느님께서 선물로 주시리라. 이 성령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 바로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바야흐로 물어있기 시작합니다. 첫날부터. 여러분 교회 부흥은 말이에요.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예, 한 번의 설교에 여러분 한 번의 노방전도로 3,000명이 교회를 이룹니다. 토탈 3,120명. 숫자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3,000명이라는 숫자는 이게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예루살렘을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지만 그 성전 말이요. 그 3,000명 모아놓으면 박차박차박차박차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믿은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자기가 목소리가 얼마나 커서 여러분 이 마이크도 없어요. 광을 질러봤자 얼마나 질렀겠습니까? 그 말씀을 알아듣고 3,000명이 알아들었어요. 제가 어릴 적에 웅변을 해본 적이 있어요. 당시 중학교 1학년 때 웅변을 했는데 우리 운동장 큰 운동장에 마이크도 없습니다. 강단에 서가지고 학생들 1,500명 정도가 이건 그냥 허허벌판에 쫙 서있어요. 이걸 알아듣게 전하려면 말이에요. 이게 웬만해서 이 음성이 안 나가. 1,500명도 다 못 알아들어요. 화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목소리지만 정말 이 스피커치는 우렁우렁하게 울려 나갔을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이 음성을 통해서 잔잔한 목소리로 뒤엔 들려서도 다 심령의 역사하신 것 같아요. 이 성령이 강림할 적에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적에 바람으로 역사하십니다. 바람. 하나님이 나타나실 적에 사실은 성령님이 역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기둥으로 역사하시죠. 불의 역사. 시내산에서 모세가 계명을 받을 적에 정말 God was a consuming fire. 하나님 불로 역사하십니다. 불길 같은 하나님. 산이 떠나갈 정도로 연기가 자욱한 그 불길의 역사. 이 바람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루아, 히브리어로는 성령과 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성령이 오실 적에 이 바람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했다고 했어요. 성령 임할 적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지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을 여러분이 전하려면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너무너무 우리의 심령에 사무쳐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증거를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 불길을 넣어주신 복음이 이 불길처럼 뜨겁게 증거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 같은 사람이 성령을 받을 적에 정말 보잘것없던 존재들이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 분이나 부인했던 존재, 큰 소리만 뻥뻥 칠 줄 알았지 실속이 없었던 존재, 스스로 리더가 되려고 했지 섬기는 삶을 살지 못했던 존재, 형편없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은 예수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죽이던 자예요. 사도 스데반, 제자 집사 스데반을 돌로 쳐 죽게 하는데 가장 큰 일을 한 바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적에 그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뜨거워서 복음을 증거할 적에 온천하에 듣는 자마다 이 복음을 받고 마음에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이 복음이 뜨겁게 증거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제 불길처럼 확산됩니다. 이 3,000명의 이 성도들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심어진 이 불길들이 온천하에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 작은 불길이 하나하나 불을 밝힘으로 인해가지고 온천하에 이 불이 씨가 돼가지고 온 천하를 태울 복음. 예. 바울이 복음을 전할 적에 에베소에서도 그러고 이 바울을 핍박하는 자들이 어떻게 고소를 했냐 하면 온 천하의 민심을 소란하게 하고 온 천하를 시끄럽게 하는 자들이 왔습니다. 예. 복음이 전해질 적에 온 천하가 이렇게 시끄러울 정도로 불길처럼 전파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적에 때로 이런 잡음이 있고 있습니다. 이런 잡음이 있을 적에 남들이 싫어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기 때문에 책망받는 자의 심령이 완악할 적에는 이거 듣고서 도로 화를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길은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십니다. 이 복음의 불길, 꺼지지 않는 복음의 불길, 여러분 함께 이 복음과 함께 활활 타오르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분들의 성령 충만할 적에 각국의 방언으로 말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도들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들이요.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사람들 기껏 아는 랭귀지가 헬라어, 아람어 두 가지입니다. 그러나 만천에서 온 유대인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 30개고, 30개 국어를 이 사람들이 갑자기 다 30개 국어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외국어 공부하려고 노력해 본 줄 알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영어 하나 하는 것도 말이지, 한국에서. 여러분, 다 대학까지 나온 사람들은 십몇 년씩 공부해가지고 미국 오는데, 그래도 귀가 안 들려서 안 들려. 죽을 고생을 해야 된다고. 이 사람들은 오토매틱하게 자동적으로 30개 국어를 자꾸 사는 거예요. 이거 기적이요. 말을 30개 국어를 구상하는데, 말은 다르지만, 똑같은 메시지가 전파됩니다. 하나님, 복음을.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원래 천하의 구원이 하나이다.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흩어져서 충만하게 살아라 그랬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자고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약 70개국이라고 그래요. 이 말이 흩어짐으로 저들이 서로 의사를 소통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커뮤니케이션을 막으셨어요. 인간끼리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온통 사악한 커뮤니케이션밖에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 커뮤니케이션을 막으시고 강제로 흩어버리셨어요. 지금 이 순간 각 30개국으로 복음이 한 가지로 선포되는데 한 메시지로 모든 사람들이 온천에 선 사람들이 동일한 메시지로 복음을 듣습니다. 바벨탑 그 당시 혼잡했던 그 역사가 사실은 역전되고 있는 거예요. 말은 다르나 메시지는 하나. 말이 다르지만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메시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 완악했던 인간들이 생명을 받을 적에 이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천 개 국어가 넘는 사실은 이런 랭귀지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족속들에게 사실은 지금 복음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하나씩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그 나라 랭귀지로. 사실은 이때 이미 각 나라 방언으로 복음이 전파될 것을 이때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여러분, 교회가 이루어졌죠. 베드로의 능력의 설교로 하루에 3천 명을 교환한 교회가 시작됩니다. 또 이때부터 진짜 교회 3대 요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들이 집에서 또한 성전에서 떡을 떼며 기도에 힘씁니다. 이것은 바로 성찬을 나누며 기도하는 예배의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배가 이때 시작됐습니다. 온전한 예배는 성령이 임할 적에 시작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은 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느님께 상달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예배의 모양만 있고 실제 실속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끼리 한 사람도 부족한 자가 없이 다 나누는 삶이 이루어지고 성도들의 심령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사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 하나 되는 것,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너희가 나와 하나 되고 너희가 서로 하나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고 섬기는 삶을 살 적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성도 간의 교제, 코이노니아. 신약의 온 성도 간의 교제가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할 적에 이루어졌어요. 또 불신자들에게 칭송을 받는 이 교인들이 됐습니다. 2장 47절. 여러분, 지금 예수 믿으면서 사람들이 주위에서 내가 그 모 집사라는 자, 그자 꼴만 보면 교회 가고 싶다가도 내 가기 싫어.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성도가 다른 이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칭송을 받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걸 보고 믿지 않는 자는 복음을 몰라요. 사람을 보고 교회로 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이 믿는 자들에게 세상의 삶에서도 칭송을 받을 줄 알아요. 그런데 이것도 온전히 성령이 맞추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 강림의 근본 목적은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7장 16장에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자. 세상을 책망하시자. 우리가 죄인이면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하나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의로우신 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의가 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예수 없는 자들에게는 지옥의 심판밖에 없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그러할 적에 저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적에, 세례라는 것은 여러분 온전히 세상을 통해서 내가 죽고 지금까지 살아오던 세상 이제 정말 침을 뱉어 버리는 거예요. 애시당초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례받는 의식은 여러분 먼저 서쪽을 향해서, 서쪽이 마귀의 방향이에요. 서쪽을 향해서 마귀에게 대해서 선언합니다. 나는 괴성도하고 상관없다고 그러고 가르침을 퇴배했습니다. 더럽다고 생각 마세요. 이 더러운 마귀야, 나는 이제 너하고 더 이상 상관없다. 세상과 완전히 전전된 거예요. 그리고서 동쪽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돌아서서 이제 기도합니다. 물론 물에 들어갔다 나오죠. 이것이 바로 뒤를 완전히 세상을 향해서 내가 죽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 때 좀 지저분하게 여러분 들리지만 사실 아주 it makes sense. 얼마나 세상과 끊어지고 내가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 받아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예요. 그러할 적에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십니다. 어떤 죄라도 사해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사실은 여러분 이때 사도행전에서 2장에서 나타난 3천명의 이 성령 받음은 회개와 세례와 제사함과 성령이 사실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것 같아요. 물론 세례는 이후에 또 의식을 통해서 주었죠. 그러나 진정한 세례는 저들의 심령 속에서 이미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세례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할 적에 개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먼저 우리 각자가 구원을 받고 개인이 구원받을 뿐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받은 이 성령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내게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진 거예요. 성령을 가질 적에 모든 것을 가집니다. 그러한 우리가 이 복음을 만천하에 전파하는 그러한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교회의 근본 목적이에요. 영원구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고 그를 듣고 회개한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이 역사가 교회 사명이요, 그 다음에 교회 존립 이유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까 말씀 이를 위한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능력 주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뿐 아니라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를 증거하는 분이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심을 증거하는 분이고 또 우리 믿는 자가 마땅히 하나님이 원하는 바 기도가 뭔지 알지 못할 적에 무엇을 기도할지를 친히 성령께서 아시고 기도해 주는 분.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성령 받고서도 우리가 마음이 완악해져서 때로는 성령과 떠나 있습니다. 그러할 적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참 근심하시고 이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세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는 나를 붙들어 일으키시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이가 예수님이죠. 그분이 성령입니다. 등 뒤에서보다도 나는 나의 속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속에서 나를 일으켜주시는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그뿐이 아니고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서로 사랑할 줄 알게 만드시고 서로 섬길 줄 알게 만드시고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얼마나 어려워 이 중에 하나도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순종할 적에 이것이 맺힙니다.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세요.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기 위해서 또 은사를 주세요. 은사. 어떤 이들에게는 말씀 전하는 이에게는 말씀을 깨닫는지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주시고 또 교회의 아픈 이들을 위해서 병나함의 은사를 주십니다.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세요. 또 교회 섬기면서 행정적으로 잘 교회를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적인 은사도 주세요. 교회 밑바닥 청소하는 청소하는 은사도 주시고 은사는 어느 한 가지도 다 이퀄 어떤 은사가 귀하고 어떤 은사가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나 전도사나 여러분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평신도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똑같아. 같이 성령이 계신 하나님의 전이요 단지 맡은 직분이 달라 롤이 다른 것 뿐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청소하는 자비라고 해서 청소 잘하는 사람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은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자기에게 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한지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 은사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벌을 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세요. 성령 능력의 근본이요 성령 없이는 교회가 유지될 수 없고 여러분의 삶이 당장 살 수가 없어요.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여러분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할 능력도 없어요. 성령 창조의 원동적인 성령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오. 인격적인 하나님이요. 이 성령은 우리가 환영하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성령은 아주 젠틀 He's a gentle spirit. 성령은 절대 우리를 강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령은 환영하는 곳에 오십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인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을 환영하셔야 돼요. 성령을 환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입술로 성령을 환영하고 찬양으로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의 뜻 따라 기도하고 성령의 뜻 따라 말씀 보고 성령의 뜻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령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성령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 성령이 없는 교회는 예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도 없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아직도 확실하게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증거하심이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교회 10년을 나와도 20년을 나와도 정말 성령을 모르고 진정한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늘을 향해서 사는 온전한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계세요. 여러분 심령 속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Do I have that Holy Spirit in me? 정말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의심적으시면 기도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담이 죄 짓고 아버지, 타락했을지 나서 저도 그 안에서 함께 지진 자예요.